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일요일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어제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받아 부상을 입었습니다. 현지 언론 등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10분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의 유세장에서 여러 발의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손으로 오른쪽 귀를 가렸으며 경호원들은 그를 감쌌습니다. 곧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귀에 피를 흘린 채 경호원의 부축을 받아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세장 밖 건물에서 용의자가 쏜 총에 맞았습니다. 용의자는 미국 비밀경호국 요원의 대응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 오른쪽 귀 윗부분을 관통하는 총알에 맞았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특히 나는 윙 소리와 총성을 듣고 바로 총알이 피부를 관통하는 것을 느끼면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어 출혈이 심해 그제서야 무슨 일인지 깨달았다며 미국의 신의 가호가 있기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니아주 버틀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서 신속하게 대응해준 미 비밀경호국과 모든 법 집행기관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유세장에서 사망한 사람의 가족과 중상을 입은 또 다른 사람의 가족에게도 애도를 표하고 싶다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격을 가한 용의자의 신원을 공개했습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는 오늘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주 베델파크에 거주하는 20세 남성 매튜 크룩스가 7월 13일 펜실베니아 버틀러에서 발생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의 용의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크룩스가 공화당원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눈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FBI 등에 따르면 크룩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유세장에서 약 120에서 150미터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소총을 이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격했으며 이후 비밀경호국의 대응사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앤서니 굴리엘미 미 비밀경호국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총격 용의자가 유세장 밖 높은 곳에서 연단을 향해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으로 관중 한 명이 사망하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총격을 당한 데 대해 그가 무사하고 괜찮다는 소식을 듣게 돼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선거 유세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추가 정보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유세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영부인인 질과 나는 그를 안전하게 데려다준 비밀경호국에 감사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폭력이 발을 붙일 곳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의 국가로서 단결해 이를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델라웨어주 레호보스 비치에서 진행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 관련 긴급 연설에서도 미국에 이런 종류의 폭력이 있을 자리는 없다면서 역겹다고 비판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도 이날 성명에서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사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다며 남편인 더글라스와 나는 그가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은 데 대해 안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와 그의 가족 그리고 이 무분별한 총격으로 인해 부상을 입고 영향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각계 인사들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아내인 켈리와 나는 펜실베니아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유세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대응한 법 집행기관에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하원의장은 평화로운 선거 유세에서 벌어진 끔찍한 정치적 폭력 행위는 이 나라에서 있을 수 없다며 일치되고 강력하게 규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공화당 대표는 성명에서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량입니다.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입니다. 한 주간 미국을 포함한 지구촌 화재 소식과 한반도 주요 소식 그리고 미국 대선 관련 쟁점을 짚어보고 미국의 역사와 인물까지 꼼꼼히 챙겨보는 라디오 시사 매거진 7월 두 번째 주 어떤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이번 주 화제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이 자국의 경제에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프리카 난민 등 해외 이주민들이 성폭행과 장기 적출 등의 위험에 처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UN 난민기구가 발표했습니다. 결혼 후 부부 중 한 명의 성을 따르도록 하는 일본에서 남편과 아내가 각자 자기 성을 갖게 하자는 선택적 부부별 성제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주간 주요 한반도 뉴스를 정리하는 독자 선택에 이어지는 순서로 미국의 선택 2024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과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소수자 표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야기로 들어보는 VOA 이야기 미국사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4회가 방송되고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에서는 처음으로 북극에 발을 디딘 탐험가 매튜 헨슨을 소개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중국의 영향력. 미국의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5개국의 4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근 설문조사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 국민 대다수가 중국이 자국의 경제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비율이 2019년보다 높아졌습니다. 장기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 추세 데이터가 가능한 13개 나라 중 10개 나라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이 더 크다고 답한 비율이 5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 영향력이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좋은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득 국가에서는 이를 나쁘게 보는 경향이 높았습니다. 중간값을 기준으로 보면요. 17개 중간소득 국가에서 중국이 자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비율은 47%, 29%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18개 고소득 국가에서는 57%가 부정적이라고 말했고 28%만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인의 경우 조사된 나라 중에 중국의 경제적 영향을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응답자의 약 4분의 3이 중국의 미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스라엘, 일본, 한국, 튀니지에서는 2019년에 비해 중국의 자국에 대한 경제적 영향이 부정적이라는 비율이 더 많아졌습니다. 한편 중국에 대한 전체적인 호감도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견해와 비슷했는데요. 고소득 국가에서는 중국에 대해 호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의 중간값이 24%였고 그러나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56%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퓨 리서치는 중국의 1대1로 구상을 조명했습니다. 1대1로 구상이 해외 경제 영향력을 높인 주요 요인이라는 건데요. 1대1로 구상은 중국의 장기 국가 발전 전략 구상 중에 하나로 중국 서부와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와 중국 남부와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책 출범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해외 직접 투자는 거의 3조 달러에 이르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상무부의 데이터를 분석해 지난해 중국의 해외 투자가 지난 8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로 진출한 중국 기업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 대우, 중국의 투자가 현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지만 여러 중간소득 국가에서는 중국 기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영유권 분쟁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필리핀에서는 91%가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중국이 세계 평화와 안정에 대한 기여도와 관련해 말레이시아와 태국에서는 대다수가 긍정적으로 보지만 호주, 인도, 일본, 한국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해외 이주민 보고서. 유엔 난민기구와 국제이주기구 그리고 혼합이주센터가 공동으로 이 여정에서는 아무도 당신이 살거나 죽는 것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의 최신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난민과 이주민이 바다뿐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을 가로질러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동안 극심한 폭력, 인권 침해, 착취를 계속해서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사람이 지중해를 건너는 사람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동 중 사망하는 난민과 이주민의 수가 바다에서 사망하는 수의 두 배 이상으로 추정됐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아프리카 이주민 약 3만 1천 명을 인터뷰해 작성됐는데요. 육로를 통한 해외 이주민의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아 이를 모르고 육로를 택하는 이주민이 더 위험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일부 지역에서 난민과 이주민이 반군, 민병대와 기타 범죄단체가 활동하는 지역을 지나가는 동안 인신매매, 납치, 강제노동과 성적 착취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폭력은 물론 사망, 장기적출, 집단추방과 강제송환에도 노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범죄의 가해자로 범죄 조직과 무장단체가 지목됐고 여기에는 보안군, 경찰, 군대, 이민관리와 국경경비대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를 발표한 세 기구는 국제사회 규범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고 예방할 국제적 조치가 불충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인터뷰에 응한 이주민 중 약 3분의 1이 여성으로 이들은 성폭행과 성매매 등의 위협에 시달렸다고 증언했습니다. 증언 가운데는 사하라 사막이 해골과 시체로 가득하며 다쳐 쓰러진 사람도 버리고 가야 하는 처참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주민들은 리비아, 알제리, 에티오피아를 가장 위험한 국가로 꼽았는데요. 조사에 참여한 단체들은 해외 이주민과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경로 등 구체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일본에서 결혼한 부부가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하는 사회적 규범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본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부부는 결혼 시 같은 성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한 배우자가 성을 바꿔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여성이 남편 성을 따라 바꾸게 됩니다.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은 국제결혼에서만 허용됩니다. 2016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60만 건 이상의 결혼 중 남성이 아내의 성을 따른 경우는 4%에 불과했습니다. 여성들이 자신의 성을 포기하는 것이 사회 통념이라는 말인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 국민의 약 60%가 결혼 후 각자 다른 성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별 성제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본 NHK가 최근 18세 이상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선택적 부부별 성제 도입을 찬성하는 목소리가 59%에 달해 반대 24%, 무응답 17%보다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전에도 이 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마련됐었지만 법으로 제정되지 못했습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지난 15년과 2021년 부부가 같은 성을 써야 한다는 부부 동성제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법이 성평등에 맞지 않는 등의 이유로 부부별 성제 도입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 이 제도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 일본의 경제단체 게이단내는 성을 바꾸는 일이 여성에게 일상과 직장에서 부당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국회와 일본 정부에 빠른 조처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주간 화제 뉴스를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독자들이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소식 정리해드리는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영서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번 주 9일부터 11일까지 이곳 워싱턴 DC에서 창설 75주년을 맞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가 열렸습니다. 먼저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들이 발표한 공동선언 관련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나토 32개 회원국 정상들이 이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수출을 강하게 규탄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여다보죠.
네, 나토 회원국 정상들은 10일 이 북대서양 이사회 정상회의 후 발표한 이 워싱턴 정상선언에서 북한이라는 군수품과 무인 항공기 등으로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하며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서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세계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서 북한의 포탄 및 탄도미사일 수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강조하면서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네, 이 나토 정상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정상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침공은 유럽 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깨뜨리고 세계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시켰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러시아는 여전히 동맹의 안보에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면서 테러리즘이 형태와 양상을 불문하고 국제평화와 번영에 대한 가장 직접적인 비대칭적 위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우리가 직면한 위협은 전 지구적이고 서로 연결돼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중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네, 정상들은 중국이 러시아의 방위산업기지에 대규모 지원을 통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정적인 조력자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러시아가 이웃 국가와 유럽 대서양 안보에 가하는 위협을 증대시킨다고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러시아의 전쟁 노력에 대한 모든 물질적, 정치적 지원을 중단할 걸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이 허위 정보를 포함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겠다는 약속을 지킬 걸 강조했습니다.
네, 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한국과 일본, 인도태평양 나라들이죠. 이들 나라들과의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다고요.
네, 이번 정상회의에 초청된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국가의 협력을 증진하겠다는 의지도 표명됐습니다.
네.
예, 정상들은 우리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들의 지속적인 기여를 환영하며 지역 간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서 대화를 강화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지원, 사이버 방어, 허위 정보 대응, 기술 분야의 주력 프로젝트를 포함해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서 정상들은 우크라이나를 주권적이고 민주적인 독립국가로 만들기 위한 변함없는 노력을 확인하면서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했습니다.
네.
예, 내년에 최소 400억 유로를 기본 자금으로 제공하고요. 우크라이나의 필요와 각국의 예산 절차, 동맹이 우크라이나와 체결한 양자 안보 협정을 고려해서 지속 가능한 수준의 안보 지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네, 이 지원은 군사 장비와 원조, 훈련과 관련된 비용으로 확대됩니다.
네. 또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이번에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네요.
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전쟁을 연장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가능한 한 전쟁을 빨리 끝내고 싶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예, 또 푸틴에게 굴복하고 싶지 않다면 우리는 헌신과 결의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나토 정상회의에서 발언했다고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해서 지난 75년간 회원국들은 나토의 보호막 아래서 성장하고 번영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늘날 나토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나토 동부 지역에 배치된 전투 그룹의 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 또 국방비 지출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 2% 이상으로 늘어난 나라가 증가한 점 등을 주요 사례로 꼽았습니다.
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연속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평가 알아보도록 하죠.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국제관계학과의 김영준 교수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의 외교적인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건 아주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참석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토는 미국의 주도하에 운영되는 군사동맹체로서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건 곧 한미동맹의 공고화를 의미합니다.
네.
이에 대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김현욱 교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더 심화시키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의 참석이 한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국제학부 박진우 교수는 한국이 나토 같은 국제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 건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다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는 한국이 단순히 지역적 안보 문제를 넘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자, 그럼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 북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나토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걸 경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대해서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북한에게 한국의 안보 강화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는 메시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는 북한의 도발 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네.
예, 북한은 한국과 나토 간의 긴밀한 협력이 자신들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브루킹스 연구소의 이반 페이건 연구원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한국이 더 강력한 군사적 대응 능력을 확보하는 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참석이 한국의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전문가들은 이번 참석이 한국 외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걸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서 국제사회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안보 협력을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걸로 예상합니다. 또 이를 통해서 한국이 글로벌 안보 문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고 다양한 외교적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예, 한국국제정치학회의 김준영 회장은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국제사회의 주요 플레이어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에 전해드리는 생생 라디오 매거진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 심화에 대해서 나토 수장이 언급한 내용 정리해보죠.
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와 한국이 방위산업과 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이 제공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는 건 유럽과 아시아 안보가 서로 연결돼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네.
예, 또 한국이 나토의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럼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10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안보가 어떻게 서로 연결돼 있는지를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주요 공급자 중에 하나가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그 대가로 북한에 제공할 혜택에 대해서 깊이 우려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북한과 러시아 협력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했을까요?
네, 스톨텐베르크 총장은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난 사실을 지적하면서 북한과 러시아가 방위 조약에 서명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네, 이는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시아와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아시아와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유럽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나토와 한국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해서는 방위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포함해서 한국과 더 긴밀히 협력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이 선진 방위 산업을 보유하고 있고 기술, 사이버 분야에서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정보 교환에 있어서 더 나은 체계와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광범위한 분야에서 한국과 나토 간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주요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다음 기사 정리하겠습니다. 유니세프가 북한 국가 프로그램을 2025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소식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의 평가들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이 5일 BOE의 관련 질의에 최근 집행위원회에서 북한 국가 프로그램 연장이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앞서 이루어진 유사 조치인 대북 유엔 전략기획 연장과 같은 맥락 조치라고 설명했는데요.
네.
유엔은 대북 인도주의 활동을 위해서 유엔 전략기획 2017에서 2021을 채택했고요. 유니세프도 이를 토대로 북한의 5세 이하 어린이, 임산부, 수유모들의 영양실조 감소, 보건과 식수 개선 등을 목표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이 왜 연장된 건가요?
네, 2020년 1월 북한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국경을 봉쇄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예정된 기한인 2021년 말까지 완료하지 못했는데요.
네.
예, 이에 따라서 유니세프가 이 프로그램을 1년씩 모두 4차례 연장했습니다. 유니세프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대변인은 우리는 지속적으로 북한 당국 파트너들에게 국제 직원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경이 다시 열리고 유니세프의 팀 전체가 북한으로 복귀하는 것이 2024년에 어린이 여성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유니세프의 추가 백신 반입 계획과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왔다고요.
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추가 백신 반입 계획과 관련해서 백신 접종 등과 관련해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지면 관련 사안을 공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아직 추가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인데요.
네.
이 앞서 유니세프는 지난해 9월 BOA에 백신 재고 현황과 관련해서 유니세프의 지원 하에 북한에서 시행된 면역 캠페인으로 어린이 53만 3천 명을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소아마비 백신을 제외하고 북한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백신이 완전히 사용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매거진 계속해서 2024 미국의 선택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이민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 그리고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소수자 표심에 관한 내용입니다. 김현숙 기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선택 2024 저는 김현숙입니다. 미국 지도를 보면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등 4개 주는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이 남부 국경을 무단으로 넘는 불법 이주민들이 폭증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남부 국경 통제를 아우르는 이민 정책은 올해 대선의 주요 쟁점이기도 합니다. 미 대선 후보들은 과연 어떤 이민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민 문제를 둘러싼 두 후보의 설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6월 미 남부 애리조나주에서 유세하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와 맞닿은 남부 국경에 대한 통제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It's all unsustainable. But the Biden invasion is no accident. It's a deliberate demolition.
이 모든 것은 지속 불가능합니다. 바이든 침투는 우연이 아닙니다. 고의로 우리의 주권과 국경을 파괴하는 것이죠. 그들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게 될 겁니다. 그건 아마도 투표일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질문에 불법 이민을 조장하는 외국 정부에 대항해 맞설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If China or some other country is behaving badly, we have things called tariffs.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나쁜 행동을 하면 우리는 관세라는 매우 가혹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6월 멕시코 국경에서 불법 입국자가 하루에 2,500명 이상 체포되면 망명 신청을 차단하는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놨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정책 개혁을 하는 데 있어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불법 이주민에 대한 선동적인 발언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While we fight for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he calls immigrants rapists and murderers. He says they are not people.
우리가 포괄적인 이민 개혁을 위해 싸우는 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들을 강간범과 살인자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다. 이민자들이 우리나라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 전임 대통령은 우리 중 일부만을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한 나라를 원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적인 수사가 미국의 건국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You represent how we are as a nation of immigrants, nation of dreamers, nation of freedom.
여러분은 이민자의 나라, 꿈꾸는 사람들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서 미국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공유하는 미국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네바다에서 열린 유세에서 자신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바이든 대통령 탓으로 돌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정책에서 실패하면서 사법 체계를 무기화한 결과라는 겁니다.
This is the worst border in the history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no third world country has a border like that.
세계 역사상 최악의 국경입니다. 어떤 제3세계 국가도 이런 국경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제3세계 국가도 우리처럼 정치 후보자를 쫓는 무기화된 체계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지난 3월 AP통신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민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변화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해당 조사에서 미국인의 3분의 1 가까이는 이민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크다고 답했는데요. 지난 2017년에 그렇게 생각한 응답자가 약 5분의 1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성소수자 표심.
뉴욕이나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대도시에서는 매년 동성애자 축제가 열립니다.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드는 사람들. 남장을 한 여성이나 여장을 한 남성 등이 행렬하고 자신들의 성 정체성을 존중해 주기를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기도 하죠. 여론조사기관 갤럽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7% 이상이 동성애자, 양성애자, 성전환자이거나 성 정체성이 불분명한 성소수자 LGBTQ입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일주일도 안 돼 해당 정책을 뒤집었지요.
성전환자들은 다른 방법으로 자격을 갖춘다면 미군에서 정부를 위해 복무할 수 있습니다.
성소수자 권익단체인 글래드의 케이트 앨리스 회장은 이런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변화를 환영했습니다.
It is quite a relief to have an administration that understands who we are and values us.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고 미국 시민으로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는 행정부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또 임기 중에 동성 커플에게 연방 정부 차원의 권리와 혜택을 부여하는 결혼 존중법에 서명하기도 했습니다.
You are loved. You are heard. You are understood.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해받고 있고 우리에게 속해 있습니다.
성소수자 유권자 랜디 브라보 씨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As a gay man, you know, a lot of my rights with the other parties can be in jeopardy.
동성애자로서 저의 많은 권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하고요. 또 지난 대선 때 바이든을 지지한 이유 중 하나도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그의 입장 때문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본인의 성 정체성을 밝힌 동성애자를 정부 관리로 임명한 미국의 첫 번째 대통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성소수자 정책에서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죠.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신이 남성과 여성 두 성별을 창조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What is with pronouns? If you really study it and look at it, it's sick.
성별 대명사 문제가 뭐죠? 만일 당신이 진짜로 공부하고 들여다보면 역겹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옹호하는 내용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을 옹호하는 내용과 맥락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유권자 토머스 이사벨 씨는 이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The Republican side lines more so with what the Bible says.
낙태에 반대하고 성소수자를 없앤다는 측면에서 공화당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더 일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전환 수술과 성정체성에 대한 수업을 제한하는 보수적인 주들의 주법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당선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뒤집겠다고 약속했습니다.
On day one, I will revoke Joe Biden's cruel policies on so-called gender-affirming care.
취임 첫날 나는 성전환 수술에 대한 조 바이든의 이른바 성인지 치료를 폐지할 겁니다. 어린이에게 사춘기 차단제를 투여하고 외모를 변형시키고 궁극적으로 미성년 아이들에게 수술을 시행하는 것을 포함하는 말도 안 되는 정책입니다.
민주당 전국위원회 DNC 고문인 브래드 우드하우스 씨는 이것이 공화당 유권자들이 원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이라고 말합니다.
They're anti-immigrant, they're anti-transgender, they're anti-gay.
공화당 유권자들은 반이민자, 반트랜스젠더, 반동성애자들입니다. 트럼프는 그걸 알았고 그래서 그걸 붙들었습니다.
성소수자 유권자들은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이 경합주에서 승리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성소수자 권익단체 글래드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들은 여전히 바이든 대통령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또 성소수자들은 공화당이 그들의 권리를 제한하기보다는 경제에 더 집중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선택 2024. 오늘은 두 후보의 이민자 정책과 성소수자들에 대한 입장 차이를 알아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주제로 미국 대선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VOA 이야기 미국사, 이번 시간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4회가 방송됩니다. 김미옥 기자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51부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대.
1968년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의 리처드 닉슨 후보가 민주당의 허버트 험프리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다음 날, 닉슨 후보는 지지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하며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하는 동안 제가 가장 감동했던 것은 어느 10대 청소년이 우리를 하나로 모으자라는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10대 청소년이 희망하는 미국인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처음부터 이 행정부가 나아갈 가장 큰 목표가 될 것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을 제안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은 신연방주의였습니다.
신연방주의는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권한과 역할을 축소하고 상대적으로 주정부의 책임과 권한을 늘리는 정치 개념으로 1969년 리처드 닉슨이 제창한 정책입니다.
취임 초기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정책 중 하나는 세입교부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이 통과되면 연방정부는 주정부나 지방정부와 세금을 공유하게 됩니다. 미 의회는 3년 동안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세수 배분 계획이 최종 승인됐습니다.
미 의회 의원들은 닉슨 대통령이 제안한 다른 정책에 관한 법안도 승인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법안 중 하나는 미국 남성의 징집 방식을 바꿨습니다. 새 법에 따라 이제 미국 젊은 남성들은 추첨을 통해 군에 복무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많은 미국인이 기존 징집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전의 병역 제도는 가난한 남성들과 소수계 젊은 남성들을 너무 많이 징집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가난하거나 소수계에 속하는 미국 남성들은 베트남전에 참전해 전장에서 죽어갔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 취임 초기 미 의회는 헌법 수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새 수정안은 좀 더 젊은 층의 투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안은 미국인의 투표 연령을 21살에서 18살로 낮췄습니다. 새 헌법 수정안 지지자들은 만약 국가가 치르는 전쟁에 나가 싸우고 죽을 수 있는 나이라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선거에도 투표할 수 있는 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투표 연령을 낮추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헌법 수정안은 1971년 미국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이 찬성하면서 법으로 제정됐습니다.
취임 초기 닉슨 대통령이 추진했던 가장 중요한 계획 가운데 하나는 적의 미사일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미사일 기지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닉슨 대통령의 이런 제안은 많은 논쟁을 불러왔습니다. 일부에서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이 자칫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더 가중할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논쟁 끝에 결국 1969년 8월 미 의회는 닉슨 대통령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취임 초기에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미국 최고 법원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임명과 관련해 논란을 겪었습니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남부 출신의 보수적인 판사 두 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했습니다. 하지만 의회는 닉슨 대통령이 선택한 판사들의 대법관 인준을 거부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최고 사법기관이자 사법부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미국 헌법 3조에 따라 1789년에 설립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미국 헌법을 기준으로 최종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연방대법원은 연방하급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이나 주대법원에서 올라온 사건의 상급법원 역할을 하는데 외국의 고위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이나 주간의 소송에서는 연방대법원이 1심 관할권을 갖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심의에 착수하기로 한 사건들에 대해서 유죄와 무죄를 가리거나 형량을 선고하는 식의 일반적인 재판을 하는 기관은 아닙니다. 연방대법원은 주로 법률을 해석하고 법안이나 행정조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결하는데 연방대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법원에도 상소할 수 없습니다. 연방대법원은 다수결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법적 정족수인 최소한 6명의 판사가 판결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 헌법은 대법관 수를 따로 규정해놓지 않고 대신 하원에 대법관의 수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법관 임명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라 대통령이 상원의 권고와 동의를 얻어서 임명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869년부터 지금까지 대법원장을 포함해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법관의 임기는 good behavior, 즉 선한 행동을 하는 동안은 종신제이기 때문에 일단 임명되면 의회의 탄핵이나 기소를 당하지 않는 한 평생 직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VOA 이야기 미국사,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끝으로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처음으로 북극에 발을 디딘 탐험가 매튜 헨슨을 소개합니다. 노시찬 기자입니다.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류 최초로 북극의 정점에 도달한 탐험가를 로버트 피어리로 알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북극점에 최초로 접근했던 인물은 피어리와 함께 탐험에 나섰던 매튜 알렉산더 헨슨이라는 흑인 대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매튜 헨스는 누구이고 북극 탐험의 영웅으로 알려진 로버트 피어리와의 사연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매튜 알렉산더 헨스는 1866년에 태어나 1955년에 타계한 아프리카계 미국 탐험가였습니다. 그는 로버트 피어리와 함께 거의 23년에 걸쳐 7차례나 북극 탐험 여행을 했습니다. 매튜 헨슨이 북극 탐험에 나서게 된 것은 탐험가 피어리의 도우미로 고용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들은 20년 이상 함께 북극 탐험을 계속했고 1909년 4월 6일 헨슨과 피어리를 포함한 일행이 인류 최초로 지구 최북단의 정점 가까이에 도달했다는 역사적 기록을 수립한 것입니다.
매튜 알렉산더 헨슨은 1866년 8월 8일 미국 메릴랜드주 찰스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흑인 노예에서 해방된 소작농 가정이었습니다. 헨슨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슬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을 데리고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워싱턴 DC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곳에서 일자리를 찾아 생계를 이어가려고 했으나 불과 몇 년 되지 않아 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많은 식구들은 저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거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헨슨도 11살밖에 안 됐지만 멀리 떨어진 메릴랜드주 발티모어까지 걸어가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항구도시인 그곳에서 헨슨은 KT 하인스라는 선박의 심부름꾼으로 들어갔습니다. 배의 선장인 치일스는 헨슨을 자기 수하에 두고 항해 필요한 지식을 가르쳤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법도 가르쳤습니다. 키티 하인스 호에서 일하는 동안 그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을 돌아다니며 세계에 대한 많은 것을 보고 배울 수 있었습니다.
1884년 칠즈 선장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헤인즈는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어느 모자 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 1887년 헨슨은 미 해군 공병대 장교 로버트 에드윈 피어리를 알게 됩니다. 이후 피어리에게 헤인즈는 자신의 야망인 북극 탐험을 완수하는 데 뗄 수 없는 동반자가 됐습니다.
헨슨이 항해에 대해 많은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피어리는 다가오는 자신의 니카라과 탐사 계획에 그를 보조원으로 채용했습니다. 니카라과 탐사가 끝나고 돌아오자 피어리는 헨슨에게 필라델피아의 일자리를 구해주었습니다. 헨슨은 1891년에 에바 플린트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헨슨은 다시 피어리와 함께 일할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그린랜드 탐사 계획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린랜드로 가서 탐사를 하는 동안 헨슨은 그 지역 원주민인 에스키모의 언어, 문화, 그들이 한파에서 생존하는 방식 등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은 1893년 또다시 그린랜드로 갔습니다. 전 지역의 얼음의 두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2년에 걸친 탐사 여행은 위험천만한 것이었습니다. 피어리 탐사팀은 전원 먹을 것이 없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그토록 힘든데도 탐사팀은 앞서 그린랜드 탐사 때 발견한 세계의 대형 유성을 수집하기 위해 1896년, 1897년 그곳에 다시 갔습니다. 피어리 팀은 수집한 유성을 미국 자연사 박물관에 매각해 다음 탐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그 같은 잦은 탐사로 헨슨은 가정에 충실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1897년 부인과는 이혼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피어리와 헨슨은 지속적으로 북극의 정점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갔습니다. 1902년에는 6명의 에스키모 멤버들이 보급품과 식량이 떨어져 목숨을 잃는 비극도 겪었습니다.
고난의 탐험이 계속되던 중 1905년의 탐사는 다른 때보다 진전이 있는 여정이 됐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탐사를 지원하면서 당시로서는 최첨단인 쉐빙선으로 무장을 하고 북극점의 175마일 지점까지 진출한 것입니다. 그러나 녹은 얼음 덩어리들이 바다 위를 덮어 길을 막는 바람에 탐사팀은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무렵 헨슨은 북극지방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 아나우 아카크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헨슨은 1906년 돌아와 루시 로스와 결혼했습니다.
이들의 마지막 북극 탐험은 1908년 시작됐습니다. 헨스는 이번에도 직접 썰매를 만들고 대원들을 훈련시키는 등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대원들은 헨슨이 모든 면에서 피오리보다 모자라는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북극 탐험은 다음 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지친 대원들은 탐험을 포기하고 되돌아갔지만 충실함의 화신 같은 헨슨은 끝까지 피어리 곁에 남아 고락을 함께했습니다. 피어리도 그가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이는 북극 도달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피어리는 헨슨은 끝까지 가야 했다. 그가 없다면 나는 정점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1909년 4월 6일 헨슨은 드디어 탐험대가 북극의 정점이라고 믿는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최소한 북극점에 가장 근접한 곳으로 믿어지는 자리를 미국인으로서 처음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난 후 피어리가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피어리는 그 사실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처음 출발했을 때는 대원 24명, 썰매가 19대, 그리고 133마리의 개가 동원됐습니다. 그러나 그곳까지 도달한 사람은 피어리, 헨슨, 4명의 에스키모인들, 그리고 40마리의 개가 끄는 썰매가 전부였습니다. 이들은 돌아와 열렬한 환영을 받았고 피어리는 개선 장군이 됐습니다. 그는 수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흑인인 헨슨의 존재는 거의 언급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어리는 무수한 찬사를 받았지만 흥분과 동시에 그와 탐험대에 관한 의혹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북극의 극지에 성적기를 꽂았다고 알려진 그였지만 1996년에 발견된 피어리의 새로운 일지에서는 이들이 북극점으로부터 약 40km 떨어진 지점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정확한 북극점 정복은 실패했지만 미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북극과 가장 인접한 지역에 도달한 인물이 매튜 헨슨이었고 그 뒤를 이어 그 지점에 피어리가 도착한 것입니다.
북극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과는 상관없이 이들의 탐험으로 북극이 깊은 바다라는 것 등 북극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헨슨은 북극 탐험 이후 30년 동안 뉴욕에서 연방 세관 직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는 1912년 회고록 북극의 흑인 탐험가를 집필했습니다. 그는 회고록에 자신이 북극 탐험에서 수행했던 일들을 자세히 기록했습니다.
1937년 헨슨은 70세가 돼서야 비로소 자신의 북극 탐험 공적을 인정받았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의 저명한 탐험가 그룹 익스플로러스 클럽은 그를 명예회원으로 정식 추대했습니다. 1944년에는 헨슨과 그의 동료 대원들이 민간인에게 수여되는 최고 훈장인 의회 메달을 받았습니다. 헨슨은 브래들리 로빈슨과 힘을 합쳐 1947년 자서전 검은 동료 다크 컴패니언을 편했습니다. 같은 해 시카고 지리학회 시카고 지오그래픽 소사이어티는 헨슨에게 금메달을 수여했습니다.
매튜 헨슨은 1955년 3월 9일 뉴욕시에서 타계해 우드론 묘지에 묻혔습니다. 1968년에는 그의 부인 루시의 시신도 그 옆에 안장됐습니다. 한편 매튜 헨슨의 공적에 존경심을 갖고 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1987년 하버드대학교 신경학과 교수이자 문화인종관계연구소 소장인 알렌 카운터 박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헨슨 부부의 유해를 알링턴 국립묘지로 이관하는 안을 승인했습니다. 카운터 박사는 그 자신도 아프리카를 탐험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피어리와 그의 부인 조세핀도 묻혀 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로버트 피어리의 탐험대에 들어가 최초로 북극의 정점에 가장 가까운 곳에 발을 디딘 미국인 매튜 헨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 주도 건강하고 희망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